히스기야는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요즘에 근래 읽고 있는 매일 성경 더센트 365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열왕들 중에 아주 드물게 선왕이라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그가 다윗의 길을 잘 따랐다라고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개혁하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잊혀졌던, 소홀히 여겨졌던 절기를 회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했던 그 일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가 다윗과 같이 행했다. 하나님 앞에 선왕이라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저희가 읽었던 31장 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이들이 자기들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한 중반부터, 아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자기들의 그 집들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들이 돌아가자마자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상들을 깨뜨렸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버렸으며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하여 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우상들을 버린 일은 단순히 이 현대사회의 어떤 미신적으로 세워놓은 이 상을 이렇게 넘어뜨리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우상은 현실입니다. 이들에게 우상은 이들이 섬겼던 아세라,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남신과 그 남신의 여신이 바로 아세라이죠. 이 아세라 신을 섬긴다는 것은 이들이 농경 사회에서 이들의 풍요로움을 담당하는 신을 버린다는 일을 의미했던 겁니다. 이들의 돈주머니였습니다. 이들의 밥주머니였습니다. 바알 신이 비를 관장하는, 번개를 관장하는 신이니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찍어서 내버린다는 것은 이들의 의식주를 책임져주는 일기예보가 없던 시절에 이들의 농경 생활이 풍성하게 해줄 그 신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가장 중요한 이들의 일상을,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찍어서 내버리는 일, 이게 이들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제거하여 없앴다고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만 올라가서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했어야 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집 근처에다가 근처의 중요한 장소에다가 산당과 제단들을 쌓아두고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편의주의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편하게 내 방식대로 섬기겠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과 산당에서 아세라 목상을 세워두고 그것을 함께 섬겼던 겁니다. 여러 신들을 나에게 풍요를 줄수 있다면, 내 인생에 행복을 갖다 줄수 있다면, 내 인생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다면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기고 의지하겠다고 했던 것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산당과 제단을 세웠던 일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내 인생의 행복과 내 인생의 참된 평안과 내 인생의 의미를 갖다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뒤에 다른 뒷주머니 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대안을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주시지 않으셔도 사실 제게 제 통장에 재정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이 이거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 병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셔도 사실은 제가 아주 좋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고도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다른 모든 우상들을 찍어서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현대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신이라는 우상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책을 쓴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책의 200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여 가지려고 하는 그 대상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여 가지려고 할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으로, 대표적인 우상으로 꼽고 있는 것이 돈과 성과 권력, 의지와 평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가족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거기에 우상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사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들을 저희의 삶에서 잘 사용할 때 그것들이 저희의 삶의 풍성함을 가져다 줄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언제 우상이 되냐면 하나님만이 저희에게 주실 수 있는 건데 내가 이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고 이것들로부터 무언가를 가지려고 할때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될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데 내가 이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쫓게 될때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정체성이 오늘 나의 인생의 의미가 사람들로부터 얻는 평판과 사람들로부터 얻는 내 인생을 향한 평가가 될때 하나님 한 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 세상이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때 여러분 세상의 평판과 평가는 우상이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가 오늘 나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행복의 이유가 될 때, 오늘 나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내 인생의 의미가 될 때, 여러분, 그건 우상이 됩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네가 내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네가 내 행복의 의미, 이유가 되어달라고, 네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달라고 할 때, 네가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할 때, 그 자녀는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네가 내가 못다한 그 꿈을 이뤄달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서 관계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감당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너무나 자주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니 우상을 넘어뜨리는 장면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세리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간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돈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인생은 돈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돈이 그의 인생의 의미였고 돈이 그의 인생의 행복의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매국노라고 욕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경멸해도 나에게는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삶입니다. 어쩌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멸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개차반이라도 주변에 그 돈을 보고 붙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쩌면 삭개오 주변에도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돈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거든 네 배나 더해서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돈, 그의 행복의 이유, 그의 삶의 이유,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그 돈을 이제 그가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요즘에도 한국에 그 시골 산골 마을에 가면 지게로 짐을 나릅니다. 산 위로 올라갈 때는 다른 기계들을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게를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지게가 다 뭔지 아시죠? 이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갈짓자로 이렇게 다리가 세워져 있어서 지게는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게를 지고 갈 때 내가 쓰던 지팡이를 버팀목으로 지게에 대놔야 지게는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자 삭개오는 그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돈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버팀목을 걷어차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했던 돈을 걷어찼는데 삭개오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인, 그의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다른 모든 우상들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상을 내려놓는 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을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우상을 내려놓는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과 명예와 성과 심지어 나의 가족을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저희가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31장 1절에 바로 전 문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한 이후에 우상들을 내려놓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우선 읽어드리기 전에 이들이 회복했던 것은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를 다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 열 가지 재앙, 열 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마지막 표적이 무엇이었냐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일러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문의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라놓으면 그날 저녁에 사망이 이렇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죽였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Passover, 넘어간다 그러죠. 한국말로는 한자어로는 유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갈 유자에 넘어갈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원래 히브리 언어도 패사흐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이방인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만 있으면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 안에 바로의 장자가 있었어도 피만 발려져 있으면, 어린 양의 피만 발려져 있으면 죽음이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생생하게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며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기쁨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러니 유월절을 일주일을 연장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주나, 평소와는 다르게 2주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합니다. 그러니 이들 가운데 뭐가 넘쳐납니까? 기쁨이 넘쳐납니다. 21절과 30장 21절과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유월절 다음에 지켜야 될이 무교절인데 이것들을 시간을 연장해서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25절로 넘어가면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전무후무한 기쁨이 있었다라고 26절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게 되니 이들 가운데 기쁨이 넘쳐 흘렀고 그 넘쳐 흐르는 기쁨으로부터 이들이 하게 됐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 인생을 지탱하고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던 버팀목들을 다 내려놓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은 가서 섬기면 그것들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신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감당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저희는 이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 안에 한 몸 된 지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리셨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사망이 저희를 넘어갔습니다. 삭개오에게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까?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거 아닙니까? 네가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의 자리에서 그 수치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내가 네 인생에 거하여야 하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다른 모든 우상들을, 다른 모든 버팀목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려놓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 내려놓아도 오늘 저희의 인생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구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버팀목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분께만 우리의 인생을 버티도록 그분 한 분만을 우리의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